철학 고전 강의 34강 판단력을 통한 오성과 이성의 결합. 여기까지 하면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관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헤겔 이야기를 할 텐데요. 칸트의 저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판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게 세 개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순수 이성 비판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사물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가. 즉, 칸트의 용어로 말하자면 자연의 진리. 그것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그 경계가 어딘가 또는 경계라고 하는 말은 상황 위에서 보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끝인가 그걸 아는 게 비판이잖아요.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제목을 보면 순수 이성 비판인데 그 다음 책은 실천 이성 비판이거든요. 그럼 대체 실천 이성 비판은 자유의 개념, 즉 도덕에 관한 얘기인데 순수 이성하고 순수라는 말하고 실천이라는 말하고 서로 반대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순수 이론이성, 순수 실천이성 그렇게 말하는 게 맞죠. 이론이성과 실천이성 그것에 관한 얘기죠. 자연의 진리는 어디까지다. 또 도덕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순수이성 비판, 순수이론이성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는 거고 그것이 그친 자리에서 자유가 시작되죠.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 도대체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로지 그 자연 사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면요. 뭐 한번 시간을 날 잡아갖고 그냥 막 들이파보면 되는데 사람의 일이라는 건 여전히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궁리를 해보다가 안 되니까 끝. 그랬어요. 아유, 잘 모르겠다. 그냥 이거라고 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라고 하는 게 사람의 일은 전부죠. 인간사는 그 시작과 끝을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규명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인간사는 결국 이렇다고 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밥 먹고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밥을 먹었다 하면 그러면 그동안 나한테 잘못해준 녀석들에게는 나쁘게 하고 잘해준 녀석들에게는 잘해주고 자 그렇게 한데 나쁘게 해준 것을 계산할 수도 없고 잘해준 걸 계산할 수도 없어요. 그냥 뚝 잘라서 오늘부터 무조건 이렇게 한다.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에 의한 결단이죠. 그게 실천이성에 하는 일입니다. 실천이성에 하는 일입니다. 자연세계와 자유의 세계 이 두 개는 서로 전혀 다른 입법의 원리에 의해서 성립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비판서 제3비판서인 판단력 비판은 판단력은 어디까지 이게 작용하는가 자연의 개념, 자연 개념의 영역하고 자유 개념의 영역을 결합하는 매개. 이게 판단력이죠. 그리고 판단력에는 위감적 판단력과 자연의 목적론적 판단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성에 의한 인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이론 이성이 하는 일이고 자유 개념에 의한 입법은 이성에 의해서 수행되며 이것은 실천적이다. 뭐 칸트가 막 이론이성, 실천이성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쉽게 이해해보면 인과관계를 딱 따져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거고 인과관계가 안 따지는 것은 못 따진다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도덕은 자연하고 무관하게 실천이성의 요청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니까 서로 다른 영역에 있죠. 자연과 자유가 원칙적으로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착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착한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그게 그냥 마음은 우리가 그런 말 하는 경우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그때 그 형편이라는 건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그 처해 있는 현실 상황이죠. 즉 그 마음은 이러한데 이러한 의도는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다가 실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의 영역에다 실현하는 거잖아요.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안에서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렵죠. 따라서 그것을 두 개를 잘 조정하는 힘이라고 하는 게 자연이라고 하는 영역과 자유라고 하는 영역을 잘 조정하는 힘, 이게 필요하겠죠. 네, 칸트가 말하는 판단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판단력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이렇게 겪을 때 이게 어디 영역에 속하는 건가를 좀 잘 알아보는 것. 이 이제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읽었다 해서 우리가 뭐 썩 뭐 행동도 잘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저도 이 판단력 비판 참 열심히 읽었는데 그냥 제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행동들 이런 게 잘하고 있는 그런 게 드문 것 같아요. 잘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판단력 비판이나 순수이성 비판이나 실천이성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왜 공부를 하느냐.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이게 진짜 꼰대 같은 소리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우리 몸에 편한 방식에 길들여져요. 우리 몸에 편한 방식에 길들여져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챙겨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몸에 이게 배어들어온 습속 있잖아요. 이런 습속들이 자기도 모르게 뭔가 쉬운 방향으로 또는 좀 제정신이 아닌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어서 그렇게 가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실천이성의 요청에 따라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할 때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 생각하는 도구들을 우리에게 준다 이거죠. 앞서 얘기한 것들을 이 34강에 다시 정리해 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수를 보편 아래에 포함된 것으로 사유하는 능력. 이게 그 판단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특수를 보편 아래다가 이게 포섭하는. 그런데 그때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런 판단력은 규정적 판단력이고 그 다음에 특수에 대해서 보편이 주어져 있지 않고 적절히 자기가 보편을 고안해내서 그 밑에다가 포섭을 시킨다. 그럴 때는 반성적 판단력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통제적이니까. 네.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심리학 책 이런 책을 읽으면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팔을 안으로 굽는다. 속담이죠. 그게 인간의 심리를 아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경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익숙한 것 또는 특수를 모으라 했더니 엄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능하면 공정한 기준에 따라 뭘 모으지 않고 사람들은 자기 편리한 것 그런 대로 모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런 속담들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런 것들을 피해 가려면 내가 뭔가를 그 특수를 보편 아래에다 모아야 하는데 이 보편이 이미 주어져 있어서 그 아래에다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건 자연이니까. 그런데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교 신앙 입문하고 그다음에 마르틴 루터의 신학하고 세계 종교사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리스도교 신앙 입문하고 마르틴 루터의 신학하고 세계 종교사하고 요 세 권의 책을 가장 상위 개념에다 놓으면 그냥 책이겠죠. 근데 그 하위 분류로는 종교에 관한 책일 테고 더 아래다 내려놓으면은 그리스도교 신앙 입문이 세계 종교사가 가장 범위가 넓을 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신앙 입문이 그 다음 범위에 속할 테고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의 신학 그게 가장 아래쪽에 속하는 책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눌 때 사람들이 끊임없이 인생을 살면서 분류도 하고 그렇게 나눠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보기도 하고 즉 모음과 나눔을 계속하면서 살거든요. 이런 거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맛집 검색해서 맛있는 거 먹고 하하호호 친한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일 수도 있어요. 또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익숙한 방식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그냥 그게 옳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말씀인데 자기도 모르게 악한 업을,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순간순간, 매 순간 반성을 하는 건 그거는 좀 약간 고통스러울 테니까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꾸준히 그런 걸 자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점검을 할 때 필요한 개념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 형이상학은 궁극적으로 사용되는 개념들, 좀 큰 개념들이죠. 이를테면 어떤 나라 음식을 만들지 간에 예를 들어서 한식 뭐 갈비찜을 만들든 아니면 스파게티가 그런 걸 만들든 무슨 음식을 만들든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조미료들이 있죠. 소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금밖에 생각이 안 나네. 요리를 모르니까 제가. 한국 음식 하면 뭐 일단 뭐 이탈리아 음식도 마늘을 쓰고 한국 음식도 마늘을 쓰는데 뭐 한국에서 마늘 조금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10쪽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뭐 반쪽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어쨌든 마늘 그런 거. 형이상학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사유의 범주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학문이다. 그게 바로 그 범주들을 따진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상을 따질 때 그것이 자연세계의 대상이다. 그러면은 자연세계의 대상이다. 그러면 그것은 자연, 그 다음에 자유 이런 것들 얼마나 이 범주가 큽니까? 그런 범주들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것, 그게 바로 형이상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칸트 이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요. 철학의 현대 철학에서는, 현대 철학, 즉, 칸트 이후, 칸트가 19세기 사람인데, 19세기 이후의 철학은 크게, 19세기 이후의 철학은 이것도 뭐 좀 자의적인 기준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석 철학과 유럽 대륙 철학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분석 철학은 뭐냐면 더 이상 철학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든가 또는 인생은 무엇인가라든가 삶의 깊이를 더하려면 어떤 사색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걸 지혜, 네, by sight, 영어로 뭐더라? 현명함, 즉 현명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따져 묻는 것이 철학이다. 이런 생각은 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분석 철학입니다. 분석 철학은 명확한 지식, 확고한 지식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만을 따져 묻고 그런 지식의 근거를 마련하는 일. 이게 철학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분석 철학인데 그런 분석 철학과 그래도 여전히 철학은 인간의 삶,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지혜를 마련하는 데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에 노력을 해야 한다. 네, 이런 것에다 신경을 좀 더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대륙 철학인데요. 이런 대륙 철학과 분석 철학 이 두 가지의 구분이 칸트 이후에 본격적으로 생겨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칸트냐? 그것의 그 두 가지 철학의 흐름, 큰 흐름에 기반이 되는 것이 칸트의 책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순수 이성 비판은 뭡니까? 확실한 지식의 근거를 마련한다. 인간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순수 이성 비판이죠. 그렇게 되면 형이상학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수 이성 비판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정확하고 엄밀한 지식의 근거에 대한 탐구로 국한시키자. 이게 분석 철학입니다. 그런데 실천 이성 비판이나 판단력 비판처럼, 특히 판단력 비판처럼 인간은 이론만 가지고 살 수도 없고 또 근거 없이 실천만 가지고도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러니 인간은 이론과 실천은 통일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하고 엄밀한 지식도 좋지만 그 둘이 통일된 지혜의 형이상학을 구축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대륙철학의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과 판단력 비판 이 두 개의 책이 현대 철학의 큰 흐름인 두 가지 흐름인 분석 철학과 유럽 대륙 철학 이것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학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유, 철학 공부해서 뭐해? 철학을 도대체 뭐 왜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는 잘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물어보는 사람을 잘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냐? 그냥 철학 공부 단 그런 물음 따위는 벌써 오래전에 다 여러 번 수없이 해본 네 그런 사람들만 만나니까 안 물어보는데 혹시라도 이 녹음 해설을 듣는 분 중에 그 철학 공부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아이고 그 참 혀를 이렇게 차면서 도대체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진지하게 혀를 차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게 경멸적으로 혀를 차는 사람에게는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진지하게 혀를 차는 사람에게는 왜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이렇게 할 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그 분석 철학과 유럽 대륙 철학 네, 이 두 개의 구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 철학은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틀림없이 알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늘 괴로워하면서 그러면 또 그 듣는 사람이 괴로운 짓을 왜 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니까 좀 제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뭐 이직 좀 그럴싸한 말을 붙여서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사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오늘날 생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이 또는 기술이 발전했다 해도 어찌 보면 굉장히 짧은 순간이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가능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는 악을 행하지 않고, 그렇죠? 또 뭐 그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말이죠. 그 신과 함께 가라, 바야콘 디오스라고 하는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 기도하고 노래하며 신과 함께 가라. 그거 있잖아요. 바흐의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그 성당에서 부르는 장면 나오죠. 네. 그런 것처럼 그 정도로 뭐 기도하고 노래하며 신과 함께 가는 수준은 아니어도 적어도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것은 몰라도, 아,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악행. 그것도 최대한 줄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깨어있는 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가능하면 선행까지는 아니어도 악행은 줄이는 차원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궁리할 때 이 우리의 삶의 여러 국면들을 탐구해본 이런 철학자들, 좀 근본에 있어서 탐구해놓은 철학자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고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점에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하고 실천 이성 비판하고 판단력 비판이 작으나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칸트가 참 겸손하고 훌륭한 철학자라고 생각해요. 근대 철학자를 철학고정강에서 세 명을 다루는데, 데카르트, 칸트, 헤겔 이렇게 세 명을 다루는데, 데카르트나 헤겔에 비하면 칸트가 굉장히 겸손해요. 우리가 다음부터 읽어 설명을 할 헤겔은 좀 오만할 정도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거든요. 정신의 힘에 대한. 근데 칸트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칸트야말로 늘 고민하고 아 이게 좀 힘들어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것이 보여요. 그게 힘들어하는 것이 느껴지는 게 보여요. 칸트는 칸트 읽으면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아 이 사람 참 힘들어한다. 함부로 이렇게 좀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딱 보여요. 그런 점에서 그 34강 마지막에 그렇게 제가 써놨거든요. 칸트는 자연과학의 도전에 직면하여 새로운 근거 위에 장래의 형이상학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그러한 형이상학이 불가능함을 밝혀 보였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한자와 무한자의 통일에 이른다는 것이 인간 이성의 요구이기는 하나 좌절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뚜렷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칸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한 좌절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칸트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좌절을 알려주는 사람이 사실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는 저기 뭡니까? 자기계발서 이런 거 읽을 때 막 자기 확신 막 이런 거 얻고자 읽거든요. 자기 개발서 인터넷 서점에 자기 개발서 아래에 붙어 있는 40자 평들 읽어보면요 무서워요. 어 이거 하나 읽고 이렇게 야망이 불타오르는가? 뭐 불타오르는 야망이 있었는데 거기다 그 책이 기름을 부어줬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책을 읽는 건 제가 그 좀 뭐랄까요. 근본이 이게 못 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책을 읽어서 야망이 불타오르는 건 올바른 독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책 읽으면 물욕이 빠져나가고 야망이 사라지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독서의 가장 기본적인 독서관입니다. 네, 그것을 칸트를 읽으면서 저 스스로도 이 해설 녹음을 하기 위해서 읽어보니까, 제가 제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4강 마지막에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적어두시면 어떠냐. 야망을 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네. 칸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헤겔. 이 야망에 똘똘 뭉친 이 쾌팍한 사나이 헤겔을 다음부터는 읽어나가겠습니다.